오늘은 서울교회 28주년 기념 감사 예배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2019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날입니다. 1991년 10월 6일 169명의 성도들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이 50일 동안 연속되면서 하나님 옆에도 앞에도 뒤에도 다 교회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 없이는 교회가 출발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 따라 우리가 교회를 설립한 지가 28주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 가셨어요. 천국만 가신 것이 아니라 남아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계속 섬기며 이 교회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계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어느 날인가는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너는 세상에서 무슨 일 하다 왔니?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직업을 갖고 이렇게 활동하다 왔습니다. 그 아무 소용없는 말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시고 듣지도 않으실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나는 서울에 있는 서울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전도하고 해외적으로 선교하는 일을 조금 도왔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을 교육을 하고 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일꾼으로 그들을 준비시켰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빈약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인생을 마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영원을 누리는 영생에 들어가서 네가 누릴 복을 받고 누리기를 소원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날이 있을 터인데 감사하고 복받은 자들이 가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여러 군데인데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 감사주일에 특별히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는 이 시간에 뭐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해? 그게 무슨 이런 설교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교회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적어도 예수님에게 조금 공헌을 한 게 있다면 내가 두세 사람 모이는데 그래도 세 번째, 네 번째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예배가 진행됐고 그 예배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공헌한 공로자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임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지 않으면 예배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모여야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모이는 수에 관심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개척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교인 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저에 계신 그분들은 교인 머릿수를 세기 위해서 가짜 수를 얘기하고 심지어는 사람 수를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이상한 짓을 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택시 타고 오면 택시값도 주고 참여한 사람에게 뭘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는 이 말씀을 잘 오늘 되새겨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두 사람이 참여한 예배가 있거나 아니면 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아주 아쉬운 말씀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비록 작은 수가 모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용기 있는 목사가 얼마나 있을까? 또 어떤 경우는 난처한 태도로 더 좋은 예배를 드리자고 말을 하는 이도 있을 거예요. 예배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이지요. 두 사람이 모였든 세 사람이 모였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오직 세 명 또는 네 명이 모였다 하지만은 그 네 번째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영광의 주님. 그 다섯 번째 계신 분이 영광의 주, 만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참여하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말씀은 교회의 제도, 그리고 교회의 요구사항,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갈 때 한 사람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학교에 가면 둘, 20명 혹은 200명, 몇천 명이 모이는 학교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단수 혹은 개체가 모여서 복수 여러 명이 모이는 곳인데 다양성 속에서 단일성, 통일성을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만은 거기서 차렷하면은 하나로 다 정신을 집도하고 우양우하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어느 교실로 가 하면 그 교실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학생이에요. 다양성 속에서 얼굴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지만 하나로 움직이는 그것이 학교인 것처럼 이것이 오늘 교회의 제도다. 연합체 안에서 둘의 복수형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종 구조, 국가 구조, 개인의 가정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인종은 피부 색깔로 흑인이 인종이 있고 백인 인종이 있고 황인종 인종이 있고 이렇게 인종을 구별하지요. 그것만 아니라 아리안 인종, 게르만 인종 혹은 앵그리 색순 인종, 몽골리안 인종 무슨 인종을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티시 커먼웰스, 대영 연방 제도라는 말은 카나다,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 인도 이런 나라는 옛날에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이것을 2차 대전 이후에 다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대통령이 없어요. 전부가 다 총리만 있어요. 국가 수반은 영국의 여왕이 수반이에요. 유엔에서 편은 다 각각 주장을 하지만은 사실은 대영제국에서 컨트롤을 하면 하나로 몰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대영제국, 브리티시 커먼웰스예요. 그러니까 커먼웰스 시스템은 그 나라에서 영국에 유학 오면 학비를 안 받아요. 영국 학생처럼. 굉장한 혜택이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서로 돕고 하는 일을 커먼웰스 컨트리끼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한 몸을 이룬다 하는 말은 두 개체가 복수형인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단수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종제도도 마찬가지고 교회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들으신 기억이 날 거예요. 한 교단 다체제라는 제도를 제가 주장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장로교회가 300개가 넘어요. 교단이 합동 측, 통합 측, 기장, 뭐 고려파 해가지고 그 파들이 300개가 넘어요. 총회가. 그러니 이게 무슨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고백하는데 그 교단들이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파가 나눠졌느냐? 이건 완전히 정치 게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할 때에 한 교단 다체제 제도를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 좋다고 그래서 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해가지고 헌법을 만들고 정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각 교단의 총회에 보냈어요. 총회에서 6개 교단이 통과시켰어요. 제1번으로 통과시킨 게 우리가 속한 통합측 교단이 1번으로 통과시키고 다른 교단들이 통과시키는데 한국에서 교인 수가 제일 많다고 하는 어느 교회가 아직도 통과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대표회장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교파를 제일 많이 분열시킨 교파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한교단 다체제가 왜 필요하냐. 제가 몽골 선교에 조금 관심을 갖고 제가 섬기는 그 기관에서 몽골에 대학을 세웠어요. 그런데 몽골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고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언제? 1991년도에. 근데 그때 가서 사랑의 쌀 운동을 가지고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독교라는 게 특히 알려지기 시작했고 아직도 몽골에서는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600명이 넘어요.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600명이 넘어. 그 600명이 어디서 왔느냐? 무슨 장로교 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400 몇십 명이 넘어요. 그게 무슨 꼴이에요? 그와 서로가 대립하고 서로. 그래서 제가 목사들을 다 불러놓고 세미나를 몇 번씩 했어요. 제발 한국에 그 점을 담지 마라. 너희들이 안수를 신학교는 각각 다른 학교 나오지만은 안수는 한 군데서 받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라고 했더니 어느 젊은이가 똑똑한 청년이 한국에서도 와서 몇 번씩 저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노잔 운동에 제가 앞장을 세웠더니 노잔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몽골 교회가 갈라지질 않았어요. 목사가 600명이 넘는데도 그 목사들이 분열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신학교를 나왔든지 연합신학원에 가서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똑같은 한 교단을 이루고 있고 제일 늦게 시작한 전도가 제일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삼위일체 교리에서 찾은 거예요. 삼위일체, 셋이 하나가 되는 게 삼위일체입니까? 아니에요. 하나가 셋이 되는 게 삼위일체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셋이 하나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삼위, three person, 인격이 셋이에요. three person in one,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영원히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 영원히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이런 양식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 세 인격으로 나누어져 있고 세 안에 한 분이신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세 안에 한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서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모노게네스라고 그래요.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유니크네스, 독특하다, 유일하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라고 우리가 여태까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우리가 왜 번역했어요? 이게 잘못 번역된 거기 때문에 번역한 거예요. 현대말로 번역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번역한 거예요. 독생자 그 말은 잘못됐어요. 유일하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런 관계는 사람에게서도 짐승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중 어느 피조물에도 삼위일체의 양식을 갖는 존재가 없습니다.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절대적으로 초월하신 존재, 절대적으로 독특하신 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는 분류할 수도 없고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유일하시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종을 구별하셨어요. 자신이 독특하시고 초월적이며 비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은혜로 창립이 됐어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기구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구원 은혜의 탁월한 제도가 교회입니다.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교회라는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나와 어린 양 앞에 선 것이 교회예요. 각 나라, 각 족속,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과 방언이 다 달라요. 미국 사람도, 러시아 사람도, 일본 사람도,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모든 인종들이 다르지고 나라가 언어가 다르고 국가가 국적이 다르지만은 그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린 양 앞에 서게 됐다. 그 무리가 어린 양 앞에 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일치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구원 은혜에 대한 탁월한 제도예요. 이것이 교회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목적을 추진시키고 완성시켰을까? 참으로 놀라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에요. 이렇게 다양성이 모여서 하나를 어떻게 이루는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성령이 모든 혼돈과 공허한 가운데 성령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수면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그게 성령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 예수님이에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창세기 1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서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웠다는 말은 마지막 심판날, 완성의 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는 것을 더욱 힘써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 세상에서 불완전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마찰을 많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가치관 문제로 많이 다투지요.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완전 연합을 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관심과 마지막 지복, 최고의 복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복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 참여함으로 불완전하고 이에 충돌된 것들이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속에 있지만은 우리는 아직은 불충분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우리가 완전한 날에 우리 눈에 초점을 맞출 때 완전한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심판날, 완성이 되는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 그리스도 몸에 가깝게 완전 연합될 때, 교회에 연합되어 있을 때에 더 이상 불완전한 것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적은 수가 모였거나 많은 수가 모였거나 불충분한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패하기를 모이기보다 덜하지 말고 더 좋아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날, 완전한 날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불완전한 모임들은 주님의 완전한 임재가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과 흠없고 점도 없는 흰옷입은 백성들을 할아버지 앞에 바치게 될 때에 성도들과 흰옷입은 성도들, 이미 죽어 천국 간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된 이들을 함께 모이게 하시고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모임에 은혜를 베푸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 4장 3절에 의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에 부르심을 받아야 모이게 된다. 여기 서울교회 교인들이 몇백 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몇백 명이 모이는 것도 그냥 모인 게 아니에요. 이 모임은 성령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모인 것이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에 부르심을 받아야 모입니다. 오늘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모인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의 은혜를 베푸셔야 최소한의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함께한 사람이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 말은 그리스도의 권위와 제도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모이는 곳. 곧 성찬식을 할 텐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한몸된 사람, 믿음과 고백에서 한몸된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것이 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카운터파트로 받은 사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바로 내가 받은 언약의 카운터파트란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니,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느니, 여러분의 마음이 돈에 끌려가질 않아요. 세상에 끌려가질 않아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이 교회의 제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근거해서 그것을 배경으로 생겨진 것이 교회 제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인간은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합쳐서 인간을 이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복수 속에서 단수를 이루는 아름다운 그의 몸 되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 몸이니까 머리와 몸은 DNA가 같아야 돼요. 이게 다른 것이 되면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자 그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제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요구 조건이 있어요.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말이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오늘 성령이 오셔야 교회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무슨 프로그램을 잘해서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좋은 예배당을 지어서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해하고 영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도와 그의 약속의 조건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모이면 여러분들이 다락방 모임을 모이든 가정에서 부부가 식탁 앞에서 기도를 하든 두 사람이 모이든 그 세 번째 분은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엄숙하게 영원히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미국에 카버넌트 신학교가 있어요. 언약 신학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백성들이에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각각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면 경멸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1월 24일 서울교회 예배시간 참여하겠다고 제게 만일 편지를 보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참여하신답니다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할 거고 서울에 있는 아니 한국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 몰려올 거고 아마 높으신 곳 모한 분들 다 올 거예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온다고 또 연락이 왔다고 하면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누가 받았다면 아마 굉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차림과 모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주의 주, 왕의 왕, 모든 세상의 주 가운데 최고의 주예요. 왕 중에 최고의 왕,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베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왕 중 왕, 그분이 우리 중에 오는데 언제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 여러분 가정에서 다락방 모임 불과 10명도 안 모이는 모임에 나는 권사니까 나는 20년 동안 참여했으니까 이제 그만 안 가도 될 거야. 다리도 아픈데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내 모든 정성과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영접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교회에서 발현한 모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데 무시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분이 보내신 증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온대, 아니 외무부 장관이 온대, 그분이 보낸 증인이 온다 해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영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분의 약속을 가져오는 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대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이시며 불가견적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둘이지만 항상 셋이 계신 곳, 그분의 임재가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겸허히 기대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소원하고 기대하고 그 기대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영원하고 불멸하시고 불가견적인 왕의 임재가 멸시를 당한다면 성도들은 받을 유산,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겠다는 유산에 대해서는 받을 자격이 없게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깨트린 사람은 그 약속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약속을 구하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함께하면 내가 너희 중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부부가 식탁 앞에서 각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할 수 있으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세요.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 식탁 앞에서 이거 맛없어, 밥 못 먹겠어, 나 요즘에 입맛 떨어졌어 이러고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식사도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도 이루고, 하나님을 모시고 직장도, 그리고 모든 사회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설립 28주년을 맞이해서 추수감사를 받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그분의 약속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모든 예배, 가정, 다락방, 공예배를 감사함으로 더욱 힘써 행하심으로 주님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영접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는 우리 모두 천국 시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돌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24절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예수님이 떡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떡이 아니다, 내 몸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식에서 받을 떡은 떡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말은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오셔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부활, 지옥으로 떨어지는 부활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이르는 생명의 부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조의 아이온이 아니라 엔드레스, 끝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끝없는 시간도 아니고 타임레스, 무시간도 아니에요. 이 영생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생명을 얻은 시간이니 영생이에요. 영원히 함께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양자 됐어요.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됐어요. 본래 우리는 적자가 못 돼요. 예수님만이 적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단 말이죠. 양자에게 상속권을 줬어요. 천국을 상속해 주셨어요. 영생을 상속 주셨어요. 그 상속받을 상속자인데 그 상속자의 기쁨을, 그 축복을 우리가 각각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복을 받고 누리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떡 위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비옵나니 이 떡 위에 주님이 임재하시어 이 떡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 먹는 자마다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그리고 그 놀라운 은총을 혜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함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생에 들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친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이 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떡을 드실 때 먼저 드시지 마시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떡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고 내게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부활의 은총을 주시고 영생까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있은다면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떡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다 받으신 분으로 믿습니다. 받으신 떡을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잡수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떡을 떼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주님의 몸을 먹는 사람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돌리시며 자기 피를 마시는 자마다 언약을 새롭게 받을 것을 새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우리는 다 죽었던 자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시며 이 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주신 언약의 피를 마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잔 위에 손을 얹고 비옵나니 이 가운데 임재하시어 이 잔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자마다 주님과 연합되는 아름다운 복을 주시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새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이 교회가 끝까지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잔을 받는 자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신 분은 먼저 드시지 마시고 앞에 놓고 감사의 기도를 깊이 하세요. 무엇보다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세요.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세요.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증거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잔을 앞자리에 놓으시고 감사와 회개와 결심의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잔을 다 돌리신 장로님들은 앞을 향해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잔을 다 받으신 줄 압니다. 받으신 잔을 오른손으로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